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9장 봅니다. 이제 에스라가 9장이랑 10장 이렇게 남았어요. 저번에 8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두 번째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 2차 포로 귀환의 내용이거든요. 2차 포로 귀환해서 내려올 때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첫 번째 포로 귀환할 때가 한 50년 걸렸고 두 번째 지금 돌아갈 때가 130년 걸려 130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갔던 사람들과 2차 갔던 사람들 사이가 한 8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성경은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2차 포로 귀환해서 돌아갈 때 어떤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많이 안 가서 다시 모집해서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럼 레위인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일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땅에 갈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땅인 거죠. 그런 목적으로 레위인들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가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지만 믿음 때문에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물질들을 바치고 그것들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되어지는 일들을 오늘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이렇게 80년 만에 다시금 고향 땅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돌아갔더니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라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에스라서는 주제가 한 가지예요. 제가 볼 때 에스라서 주제가 하나인데 뭐냐면 귀환이에요. 돌아감이에요.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1차 때 돌아갔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이 1차 포로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소개를 해줬어요. 지금 2차 포로 되었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가 9장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즉 외형상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궁극적 목적이 아닌 거예요. 성전 건축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 짓고 그리고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장 10장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 전체가 1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인데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9장 10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아 8장, 9장, 10장 1차 포로에 돌아간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했고 방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일을 이루어냈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복운동이 신앙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좀 더 잘 소개해 주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우리 다음에 이제 볼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서는 이 부분 9장, 10장 부분을 좀 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신앙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이제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이 그럼 어떠한 모습이었나 보면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쭉 아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이 백성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랬어요. 성전 짓고 성전 지러 돌아갔던 사람들이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또다시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딸을 그들의 딸을 취하고 아내와 며느리를 삼고 거룩한 자상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지도자들이 더 그런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근데 얼마나 됐다고가 아니라 얼마나 됐어요? 얼마 됐다고요? 80년. 80년이면 짧은 시간 아니죠. 강산이 변해도 몇 번 변한 거예요? 8번 변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처음 돌아갈 때 믿음으로 돌아갔죠. 소수의 사람들이 바벨론 살기 좋은데 포기하고 척박한 땅 고향에 돌아갈 때는 그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살던 터전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 쉽지 않다고요. 돌아갔어요. 그럼 그 좋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갔던 사람들의 믿음은 대단했잖아요. 수르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들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 1세대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또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그 처음 고향으로 갈 때 믿음, 그 처음으로 고향에 돌아갈 때 정신, 이런 것들이 처음보다는 많이 약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잘 못했다라는 것이 아주 그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난 거예요? 다시 그 시대, 그 지역의 사람들과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뭐 하는 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망했던 수순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땅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잔인할까? 가나안 족속들은, 이 일곱 족속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냐? 그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다 멸망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 그들이 섬겼던 잘못된 이방 문화, 이방 종교의 습관들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여호와 신앙의 기준들을 너희들 스스로가 상실할까봐, 혼잡될까봐, 이방인과 같이 혼잡될까봐 그것을 막는 길이, 그걸 다 제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거든요.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남은 족속들이 너희의 영원한 뭐가 된다? 옆구리의 가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 가시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요.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죠. 그리고 그때 불을 질렀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솔로몬이 정말 그 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잘 훈련되어지는 토양이 만들어지질 못하고 오히려 이방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오면서 점점 이 다문화 족속으로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그냥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럼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일이었죠. 지금 돌아가서 보니까, 80년 만에 돌아가서 보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보면 그런 얘기를, 우리의 죄가 심하다, 우리가 왜 망했는지 아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통달했던 사람인데 왜 망하고 왜 포로 잡혀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은혜를 주셔서 지금 겨우 소수가 남아서 돌아갔더니, 돌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줄 알았더니 다시 돌아갔더니 이게 망할 때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이 3절 4절에 보니까 속았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러분 이 장면이요 굉장히 이제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에스라에게 있어서. 그랬는데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밑줄을 하나 쳐놓으세요. 제일 은혜 받았던 문장이 요 문장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9장 1절에 나오는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대, 이 사람들이에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인하여 떨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시대를 보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숨죽이고 살았던 소수의 신실했던 예배자들, 그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니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히게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전까지 에스라가 앉아 있었어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랑. 세상이 다 망해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에 이 세상의 패역함을 보면서 떨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를 지켜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죄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7절에 보면 우리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 같은 이이다. 외망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타는 중에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다 망해야 되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 민족이 다시금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소성케 되기를 원하셔서, 이 소성케 된다라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전에는 살아있었어요. 생명이 꽃같이 폈어요. 근데 지금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시 작은 씨앗 하나가 소성케 되는 거예요. 불씨 하나가 불이 활활 나는 거예요. 그게 소성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성케 되기를 원하셔서 이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 돌이키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해서 기가 막혀서 돌아온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은 더러운 땅이다. 너희가 갈 땅은 더러운 땅이다. 예, 신명기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레위기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레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다시금 신명기에 가서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정말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을 때 다시 신앙교육, 재교육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신명기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때 굉장히 엄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왜 너희가 들어가서 이 민족과 함께 동화돼서는 안 되는지,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 18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중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물론 이를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수를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치 아니하시느니라. 예,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레위기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좀 대표적인 게 뭐 무당짓 하는 거예요. 기륭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갖다가 제사 바치고 이러는 거예요. 이랬던 사람들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보면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은 거예요? 잘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길흉을 말하는 거예요. 앞날을 예언하는 거예요. 앞날을 예언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피해갈 길을 가르쳐주는 거고요. 잘 될 일을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무당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무당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화를 피해가게 하기 위해서 못 써줘요, 맨날. 부적소. 그 참, 그걸 돈 주고 썼던 우리 민족이 참 안타까운 그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주신 게 은혜죠. 예? 여러분, 그 무식한 무당이 시뻘건 붓으로 종이에 써서 주면 그걸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든지 벽에잎에 껴갖고 비고 자면 나빠질 게 사고가 막아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라고 믿는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집안에 붙여놓으면 이 집안에 들고 나는 사람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전 세상에 그것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야, 아니 그 참 여러분 무당 옛날 분들은 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무당을 보면 정상적이세요? 비정상적이세요? 비정상이죠. 비정상이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신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게 얘기를 해요? 비정상적인데 두렵고 떨리죠? 반말해야 되죠? 무당은 존댓말 절대 안 씁니다. 다 반말하죠. 무례하죠. 그리고 참 그 사는 꼬라지를 보세요. 이 표현이 딱 맞아요. 사는 꼬라지를 가서 보세요. 천박하게 이를 데 없죠. 근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절절절절 맺던 게 인간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나 잘 될 수 있다면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었어요. 결국은 그 본성의 뿌리가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거였어요. 내가 잘 되는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잘 되면 되고자 했던 게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만 잘 되게 해주면 돼요. 결국은 우상의 뿌리는 뭐냐면 나예요, 나.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이 나를 잘 되게 해주면 나는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진짜 우상은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형태들, 쭉 모든 신들이 가나안 땅에 아주 편만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답습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돌아가서 그 일을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또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내가 잘 되는 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 이게 참.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한다면 그 예수는 무당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또 혼날까 봐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잘 될까 봐 그러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잘 됨과 잘 안 됨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지금 훌륭한 사람들 제가 아까 밑줄 그라고 했던 사람들은 뭐를 두렵고 떨려 했어요?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냥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하나의 유일한 기준이고 목적이었어요. 그걸 따라서 살다가 어떨 때는 형통할 때가 있고요. 어떤 시대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더니 정말로 쫄딱 망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갈 때도 있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죽어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건 시대마다 달라요. 동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일하지 않은 그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시대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어떤 시대에든지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기준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고요. 이게 기독교인이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그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 4절, 그 4절에서 막 이 소름이 이렇게 쫙 끼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그 시대의 죄악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막 정신이 사실 버쩍 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까? 편할까? 이런 거 생각하고 사는데, 말씀 때문에 그 시대의 죄악을 보고 두렵고 떨려 했던 사람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사실 기준이거든요.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향에 돌아가도, 아무리 성전이 화려해도, 이게 기준이 아니면 다 꽝인 거예요. 또 소용이 없어요. 또 멸망당하는 거예요. 또 다 불나고 쫓겨나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로 잡혀가고. 근데 4절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어느 시대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 아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시대의 죄악 때문에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그래도 말씀에 기초한 어떤 상식, 기본적인 인권, 윤리 이런 것들이 좀 보편적으로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크게 피부로 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4절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면 참 어려운 세상들이 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사는 곳이 그래도 형통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냥 안일하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땅들의 죄악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기 이제 우리의 성숙함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처럼 14억의 이슬람, 아프리카 말리, 말리 구역이시니까 아프리카, 그런 여러분 속해 있는 구역의 땅들을, 그 지역들을, 그 국가들을,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에스라처럼 머리를 쥐어 뜯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할 수는 없어도 마음으로 간절히 그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에스라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제 다음 주에 마치면서, 하나님, 에스라가 가졌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에스라가 가졌던 마음을, 에스라가 살았던 삶의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도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내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지 않고, 과거에 가졌던 사고에 붙잡혀서 살지 않고, 하나님 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알고 사는 거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는 정말 다른 일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